6년 2개월 만에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난 남북 고위급 접촉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판문점에서 자정이 다 돼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끝났는데요. 하지만 별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접촉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예, 남북이 6년 2개월 거의 뭐 7년 가까이 된 그 상황에서 이제 만나서 굉장히 저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전체 회담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될 정도로
네.
물론 이제 저 구체적으로 협의한 시간은 더 짧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장시간 그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이제 뭐 NSC라고 그러면 대통령을 모시는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최고 지도자 간에 입장을 뭐 정확히 서로 좀 전달하고 탐색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동 보도문조차 나오지 않음으로써
네.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엔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참 드문 일이고 어려운 모임이 성사가 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 그동안에 이제 이런 어떤 고위급 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았던 기간 그 자체가 말해주듯이 남북 간의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을 감안하게 되면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뭐 이유를 다 떠나서 어쨌거나 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뭐 의미를 지닌 측면들은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북한 측이 키리졸브 훈련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북한이 훈련 일정을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 막판까지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북쪽이 느끼는 게 큰 게 있을 거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적인 고립과 제재에서 좀 벗어나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의미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중대 제안이든 공개 서한이든 북쪽에서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쪽에 이제 제안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김정은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특명에 따라서 이런 제안을 했고 또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 임무를 나름대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북쪽의 입장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의 특명을 관철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실제로 그를 위한 그걸 관철했다는 나름대로 명분이 대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의 어떤 권위를 확립하는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1차적으로 주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그렇다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제 회담에서 이제 북쪽이 했던 얘기를 보게 되면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진행을 하되 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상봉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0일부터 25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네.
전반기 그 상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훈련하고 겹치지 않으니까 진행될 수 있겠지만
네, 네.
군사훈련과 겹치는 24, 25일은 아무래도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다소 유동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좀 유동적인 측면들이 커진 상황이 아니겠는가 뭐 판단이 드는데 추가적으로 남북이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지켜볼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그 일이 잘 안 풀려 간다면 그 마지막 며칠 동안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봉 행사 자체가 그 기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쪽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김정은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특명을 받아서 제안을 한 건데 그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훈련 중단 아닙니까?
네.
이걸 이제 중단 요구에서 조금 후퇴해가지고 연기까지 요구할 정도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이 돼버리면 그 최소한의 명분마저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고 지도자의 특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북쪽에서는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산가족 후반기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조심스럽지만 그런 전망도 듭니다.
네.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 또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핵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네. 이제 북쪽이 핵 문제에서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쪽은 이제 핵 문제는 한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핵 문제 논의 자체에 대해서 북쪽이 좀 거부감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원칙적인 입장들을 교환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내일 회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남북관계에서 뭐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쪽의 책임 있는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핵 문제에서 북쪽이 일정하게 진전의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이나 미국, 특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관계 개선에 나서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구조,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어제 접촉은 예상보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남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알아보는 자리였다는 평가인 만큼 이 공개된 대화 내용 이외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 예. 그 추측을 하시는지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 내용 공개된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현안으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군사훈련 문제가 논의됐다는 것 외에 뭐 다른 것도 있었다는 뉘앙스는 풍기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하기 조심스럽지만 어제 대화 과정에 대해서 그 한국 정부가 설명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외에도 핵 문제라든가 또 남쪽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일단 얘기를 하게 되면 북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원칙적인 입장일지 모르지만 좀 포괄적인 얘기들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남쪽에서는 관계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 핵 문제라든가 그 5.24와 관련된 천안 연평도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북쪽에서도 14정상선언이든 6.15 공동선언이든 우리 민족끼리 입장이든 또는 평화에 대한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최소한 회담 대표의 기조연설에서라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당면한 과제를 넘어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남북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라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주목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북한의 제안으로 고위급 접촉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자, 북한이 또다시 이 접촉을 제의한 의도가 뭔지 그리고 2차 접촉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뭐 북쪽의 입장은 뭐 기존의 그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 수요를 보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어떤 돌파구 마련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김정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특명의 이행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북쪽이 이제 강하게 좀 그 대화를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배경에서 이제 북쪽이 또다시 선제적으로 남쪽의 회담을 제의하고 특히 남쪽의 그 회담 장소도 남쪽의 요구를 수용하고 비공개를 보냈지만 공개하는 것도 뭐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나오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어떤 회담 자체에 대해서 북쪽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북쪽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의제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그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훈련에 대해서는 그 훈련 중단에서 연기로까지 나름대로 좀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까지 네. 그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 여기서 더 물러설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훈련 자체를 북쪽이 뭐 방어적이고 열려진 훈련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북쪽 입장이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렇다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산가족과 군사훈련 문제를 연계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기 문제도 기술적으로 이미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측면에서 내일 만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또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1차적으로 주목이 되지만 나름대로 이제 북쪽이 굉장히 강하게 매달리는 측면이 있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다음 단계 군사훈련 이후 단계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쌍방이 그 지혜를 발휘할 가능성을 뭐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다소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그 좀 그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네.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로부터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과 내일 열릴 후속 접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